오늘 읽었던 이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이 긴 말씀을 하루에 설교를 한 번에 하기가 좀 부담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설교를 하는데 뭐 2절에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13절까지 나누고 14절에서 25절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가지고 질서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몇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다, 몇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다를 보는 것보다, 그거는 우리가 아니까 그것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그 행위, 액션, 그 창조의 액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는가를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같이 읽을 거예요. 물론 새로운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설교를 한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지만 뭐 입당 예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쭉 가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여기서 예배 드리나 거기서 예배 드리나 하나님은 동일하시 분이라고 믿고 그냥 쭉 그냥 설교를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그렇게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히브리어가 원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뭔가가 이렇게 계속되는 게 오늘처럼 2절에서 25절까지 문장이 많은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과 한 구절과 한 구절 혹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갈 때 연속성이 있다, 컨티뉴이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뭔가면 동사로 연결을 합니다. 동사를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거를 표현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영어 성경에서는 특별히 제가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ESV 성경은 어떤 단어를 앞에다 놓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 and라고 하는 것,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동사로 연결점을 계속해서 연결해 간다고 그랬잖아요. 동사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 성경을 보시면 2절 예를 들어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다,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다 이런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God said, God saw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식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그 문장과 문장에서 영어 성경은 구절 구절 앞에 and God said and God saw 그러면서 그 구절과 구절을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아침부터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 특징은 여러분 이제 잊어버리셔도 돼요. 제가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한 번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기에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창조하는 그 기간은 있었어요. 기간은 있었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단 한 번의 창조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이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단 한 번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인간하고는 달라서 요거를 계획을 짰다가 아유 요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설계도를 지우고 다시 그리고 뭐 하나를 세웠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허물고 다시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벽하게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완벽한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계셨고 시공을 하실 때에도 완벽하게 시공을 하셨어요. 그 공사하는 과정이 완벽한 시공이었고요. 그리고 시공이 끝날 때에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우리가 이야기 생각하는 대로 한다면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했던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있었어요. 이것을 제가 그냥 상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창세기가 2절에서부터 25절에 이르기까지 사람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설교를 할 거고요. 하여튼 이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 세 번 뜯어 고치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끝나셨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끝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한 시점에 끝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에 불안함이 있었다든가 불완전했다든가 뭔가를 고쳐야 된다든가 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는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버리고 그 모습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질서라고 하는 말 뜻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질서는 단순하게 시간에 의한 질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표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harmony, 조화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완벽한 타이밍에 되어졌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아주 아름다운 조화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 질서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질서와 조화의 질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완벽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창조 행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인 그 질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창조의 그 과정 속에서의 질서를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생명이 존재하기에는 너무 적합하지 않았어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황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황량하고 공허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어두움까지도 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는 대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이 땅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창조를 만드셨고 그 창조의 특징은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의 특징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펴고 계신다면 그냥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2절에 있었던 그 공허함, 흑암이 그냥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3절에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어두움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더니 그냥 어둠을 흐트러버리시고 빛이 있게 된 거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생명들이 보존할 수 있는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십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말은 넓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넓은 공간을 삶의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6절에서 보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그래서 물과 물로 나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나누어졌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땅 위에 있는 물들이 한쪽에 어느 한 곳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렇게 몰려가게 되는 거죠. 몰려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 살 수 있는 식물과 동물들이 생물체가 서식할 수 있는 서식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있는 거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무트로 드러나 있는 땅이 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식물이 자라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첫 생명, 생명체가 있는 첫 생명인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과 바다 위에 궁창에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시고 낮을 만드시고 밤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물에서는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새가 나르라 하시니 그대로 새들이 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종류의 생물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마른 땅에 서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25절에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게 다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말씀하셔서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잊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그래서 요한도 요한복음을 쓰면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태초에 뭐가 있다 그래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이 곧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는 이미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 말씀이 곧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4편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 하나님의 완벽한 시공,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 예수님도 그 창조사역에 동참하셨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어떨 때는 땅에 있는 진흙을 깨서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시기도 하셨지만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셨고 예수님 손을 안 끌어내셨어요. 말씀하셨으니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가산말 아니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일학교를 다니셨거나 아니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 율동하면서 했던 것을 생각하시면 이거 다 들어보신 노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앞에 자막 있어요. 예, 이거예요. 이 노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1절만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예수님 하는 건데 아 옛날 주일학교는 이런 노래를 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신학적이에요? 얼마나 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똑같은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들 바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창조사역에 이미 가담하고 계셨고 동참하셨기에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특징은 바로 이 창조사역을 확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 사역 가운데서 보면 자꾸 나오는 반복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 참 좋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this is it. 확정이야. 이게 마치 요즘 저희 교회 공사하는 것과 이 연관되어서 생각을 하니까 잘 떠오르게 되는데요. 어떤 것 하나하나를 과정을 거쳐갈 때마다 빌딩 디파트먼트, 도시의 시리에 있는 빌딩 디파트먼트에서 나와서 저희는 이제 클라 카운티에서 나오는데 카운티에서 나와가지고 인스펙션을 하잖아요. 인스펙션을 하면서 approved, pass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하나 확정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을 만드시, 첫째 날 창조하실 역사가 끝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good. 그리고선 pass 그러는 거예요. pass 안 될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스펙터니까 pass 안 될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이 인스펙션은 그렇게 통과는 하고 나도 파이널 인스펙션이 저희가 하나가 남았는데 그 소방 인스펙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사를 들어가요. 아니 끝나지 않고도 우리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 끝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고칠 게 전혀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물난리 났잖아요. 그래도 다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살면 살수록 요거 보이고 저거 보이고 아, 또 바꾸고 싶고 또 바꾸고 싶고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스펙션은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차라리 인스펙션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으로 끝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이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 창조 역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를 그냥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만 이야기해도 되죠. 그런데 창조를 하시기도 전에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 비교치는 어딘가 하면 얼마만큼 거룩해지고 얼마만큼 흠이 없어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까지 될 정도로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사람,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바로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특징, 창조의 특징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보고 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창조의 특징은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분하시는 건데 무엇을 구분하시는가 하면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셨고요. 궁창에서는 넓은 땅을, 넓은 그 공간을 하늘에 그리고 땅에 바다에 이렇게 다 구분하셨어요. 왜 구분을 하셨을까? 목적이 있어서 구분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자꾸 이제 새 교회 건물을 놓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때가 때라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조그마한 공간이잖아요. 큰 공간도 아니에요. 수원에서 오셨던 장로님이 가서 딱 보시더니 뭐라 그러냐. 우리 중등부 교실만 하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뭐 그래도 창피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그 작은 공간을 놓고 우리 막았잖아요. 디자인하면서 막았잖아요. 여기는 예배실, 여기는 친교실, 여기는 유아부실, 여기는 학생들 공부하는데, 저기는 부엌, 여기는 화장실. 우리가 구분을 했잖아요. 왜 우리 구분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구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 땅, 바다를 나누시고 빛을 나누시고 어둠을 나누셨던 것은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설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없으면 절대로 질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혼동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심판대가 오기까지는 그 구분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점차점차 심판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과 동물을 구분해 놓았는데 우리는 점차점차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을 우리가 허물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물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조물에 이름을 준 게 누구인데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일정 부분만 이름을 주었어요. 창조물을 이름을 주기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이름을 주시는데 예를 들면 낮이라고 부르고 밤이라고 부른다. 5절 말씀에 있잖아요. 낮이라고 부르고 밤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8절에서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10절에서는 뭍을 땅이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밤과 낮 그리고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 인간이 다스릴 수 있나요? 인간이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곳에 이미 이름을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일정 부분에게 짐승들에게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짓는 것만 보아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새기셔야 되고 우리가 받은 권위는 일정 부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겸손하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간과 절기를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절기를 나누었다. 아까도 구분이라고 하는 말을 읽기는 했는데 제가 시간과 절기를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놓고 보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And God set them in the expanse of the heavens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단어 썼던 단어가 뭐냐면 se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뒀어요. 이 set라고 하는 단어가 두다라고 하는 거예요. settle down 하면은 거기서 안정을 취하다 이렇게 뭔가 정착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set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뭔가 하면 뭔가를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두고 저기다가 두고 이렇게 배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운영을 하십니다. 별들을 운영하십니다. 우리가 뭐 배웠던 것처럼 뭐 저는 우주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요. 학교에서 배웠던 것밖에 없어요. 지구가 있으면 이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서 있다면서요. 예? 그리고 달 돌고 뭐 달이 도는데 그냥 동그랗게 아주 예쁘게 동그라미 도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돈대매요. 뭐 그렇대요. 그거 왜 그렇게 두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달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어요. 달과 지구를 만드시면서 그것을 여기다가 두고 다른 것은 여기다 뒀어요. 그러면서 약간 뒤틀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 인간들을 위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계절을 느끼면서 시간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그 목적밖에는 이 한정되어 있는 지혜로는 그것밖에는 저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해가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17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다. 그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16절에 있는 광명체예요. 빛, 햇빛이에요. 태양과 달 이런 빛을 주셨는데요. 그것들을 하늘에 넓게 펼쳐져 있는 곳에 거기다가 두셨어요. 근데 두시면서 두 광명체가 어디를 향해서 비추게 하셨다고요? 땅을 향해서 비추게 하셨어요. 땅은 여기 우리로 말하면 지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면서 저 뭐 몇십억 년 뭐 이런 건 전 잘 모르겠고요. 좌우지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는 태양이 있고 달이 있는 것은 바로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놓고 보면 많은 질문을 아주 엉뚱한 질문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데나 가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오셨을까?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왜 예수님은 저 애굽 땅으로 도망가셔야만 했을까? 왜 하필이면 태평성 때 오시면 좋은데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을 때 오셨을까?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역사를 읽고 보면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셨어요. 완벽하게 시공하셨고 완벽한 타이밍을 주셨고 그 만드신 것들을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때도 정하시고 장소도 정하시고 방법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창조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로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창조의 특징은 창조하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 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동족 생명의 그런 번식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승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21절을 저는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하는 그 문구에 대한 해석입니다. 큰 바다에 짐승들이 있는 것이냐? 큰 바다에 큰 짐승들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도 사실은 조금은 애매모호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The great sea creatures라고 되어 있어요. The great sea creatures. 이것을 해석할 때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바다에 생물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다에 큰 물고기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정관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The라고 되어 있어요. The great sea creature라고 하는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고 보고 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바다에 큰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창세기 1장에 다른 것도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산에 무서운 맹수를 창조하셨다. 뭐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바다에 큰 물고기, 그것도 바로 그 큰 물고기를 창조하셨다라고 쓰셨을까? 요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던 요나의 사건. 그 요나의 사건에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등장시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myth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myth가 아닙니다. 이거는 fact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고래는 아닙니다. 고래는 아닙니다. 고래는 그 구조상 물고기 배에 들어가면 이렇게 씹히게 돼 있어서 갈겨지게 돼 있어요. 이제 시간 많이 가니까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면 요나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누구를 미리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단순하게 재미삼아 창조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도 구속의 역사와 따로 떨어져서 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